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그 망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8장 끝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더 좋은 약속이 들어가 있는, 더 좋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언약이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새 언약이 나타났으니까 옛날 언약들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장의 이제 말씀, 또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오늘 처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 언약, 어쩜 이걸 갖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첫 언약. 언약은 사실 이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거지 첫 언약은 아닙니다.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맺은 모세와의 모세 언약을 말하는데 그 언약과 소위 율법으로 된 언약과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9장서부터 10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기초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차별, 구별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 옛 언약이 폐기 되어야 하고 새 언약이 주어져야 하는가? 옛 언약의 문제점은 뭐였고 새 언약의 더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새 언약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지금 옛 언약인 첫 언약,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해주는데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이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성소,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었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와 부족한 점이 있는가를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성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성소라는 말은 장막이란 말 또는 성막, 회막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 성소가 뭐냐,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명령하여, 그렇게 성막을 지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할 건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건축 설계도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설계도를 받고 와서 그것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살고 있을 때 성막을 짓습니다. 그 바로 그것을 땅에 있는 성소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은 성전인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세상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막을 영어로 뭐라 하죠? 태버너클이라 그래요. 태버너클. 근데 이 장막에는 세 가지 위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장막이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장막을 이렇게 크게 지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부분이 뭐냐면 소위 성막의 뜰이에요. 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걸 생츄어리라고 그러는데 그 뜰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뜰이 안 나옵니다. 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짐승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뭐 새나 이런 걸 가져오면 거기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여가지고 번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더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가져오든 뭐 염소를 가지고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그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1. 짐승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잡는다. 2.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잡는다. 누가 잡겠어요? 누가 잡을까요? 야, 이거 어렵죠. 누가 잡을 것 같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잡나요? 아니, 성전에서 제사장이 잡아. 제사장이 잡는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이게 중노동이잖아요. 한 명이 와서 한 마리만 잡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제사를 드리러 100명이 오면 짐승을 몇 개가 올까요? 몇 마리가 올까요? 100마리가 와요. 그러면 그 피냄새하고 거기서 배설물하고 이런 냄새가 성전에 꽉 차요. 성전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성전 그럼 거룩해서 마치 뭐가 조용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 성막이라는 곳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죽이는 곳이 바로 성전 뜰이니까 거기서 뜰고 그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뜰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곳이 거기서 태우니까 그 기름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가 성전에 꽉 찹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냐, 물두멍이라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 몸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두덩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성소가 있어요. 제일 앞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성소예요. Holy Place라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성소에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2절에 보면 성소에 뭐가 있죠? 예,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첫째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로 하는데 금 촛대가 있어요. 촛대 가지가 일곱 개가 된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왜 밝힐까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섬기려면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촛대가 있고 일곱 가지로 된 촛대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상이 놓여 있어요. 이 상이 있는데 여기에 뭐냐? 진설병. 늘려놓는 떡을 놓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몇 개냐면 전부 12개를 해가지고 거기다 성을 올리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성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이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지성소는 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번 제사 드리고 해서 딱 한번 들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죠? 자, 4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첫 번째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분향단이라 그래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늘 이 향내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제상 본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면을 금으로 싼, 뭐요? 예, 사면을 완전히 금으로 다 싼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성전에 이 제작되어 있는 이 언약궤든 또는 뭐 진설병을 놓는 상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금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럼 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향나무, 백향목, 잣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뜰에 가면은, 이스라엘 내과에 가면은 가장 흔해 빠진 시딤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좀 좋은 나무를 안 쓰냐? 세상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조각나무로 만들게 하셨어요. 거기다 금을 이제 입히는 거예요. 자, 분향단인 금향로가 있고 두 번째가 금으로 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고 또는 이걸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되어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만나인데 그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그 법궤 안에다 넣었어요.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대제사장, 첫 번째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또는 다른 사람들,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고 아론만 저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똑같이 하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데모가 생겼어요. 항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각자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모세가. 그래서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지팡이 다 가져와. 그리고 지팡이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여기 변화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 마른 지팡이에서. 다른 건 안다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디다 넣었다고? 바로 이 언약궤 안에다 넣었어요. 처음에 뭐 넣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뭘까요? 거기 읽어보면 또 뭐죠? 세 번째는 뭐죠? 4절 끝에? 뭐라고요? 언약의 비석은 뭘까요? 언약의 비석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석들이니까 보니까 복수예요. 언약의 비석들. 언약이라는 게 바로 모세 언약,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가 쓰셨죠? 그렇죠. 돌판을 몇 개를 썼을까요? 두 개. 그래서 언약 비석들은 돌판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하고 두 개. 그 십계명을 써놓은 언약의 비석 돌 두 개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있다. 자, 법궤에는 세 개 뭐뭐가 들어있다고요? 첫째,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이 있어요. 자, 그 법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해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와서 법궤를 성전에 놨는데,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1.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었다. 2.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지금 성전이니까. 3. 십계명에 담긴 돌판 두 개가 있었다. 이 셋 중에 어느 게 있을까요? 자,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3번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놀랍게도 1번, 2번은 없고 3번 돌만 있어요.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법궤를 이거 가지고 다니고 그걸 제일로 했는데 왜 이게 없어졌을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하고 싸울 때 블레셋이 강하고 지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법궤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법궤를 들고 왔다가 대패하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들고 가면 무조건 이긴 줄 알고 미신이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대패를 하고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그게 가 있다가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아마 그때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 법궤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 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 황제인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법궤를 못 봅니다. 그 십계명이 쓰여있는 그 돌판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 관심이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그 돌판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땅에 한번 가서 발굴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갑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없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있는 예물, 그 물건들이에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냐? 이렇게 훌륭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모세가 그것을 지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근데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뭐라고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는 성막에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노 코멘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라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왜 있었는지, 거기에 진설병이 왜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있긴 있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식으로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 휘막에 그런 것을 만들어 두도록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절부터 7절 사이에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제사 방식이 6절하고 7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6절을 보니까 성소의 제사장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첫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의 예를 행한다. 제사 예식을 행한다. 성소에서. 자, 이 사람들은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죠?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아니고 좀 유대인 중에서 지파의 대장, 지파의 지파 대장은 들어가나요? 아무도 못 들어요. 경건하게 성도들은 들어가나요? 성전들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서 이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침에 들어가서 금향단, 그 우리 분향단 있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해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등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등대에다가 불을 밝혀놔요. 그리고 이것도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매번 안식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 진설병이죠. 거기다가 떡을 놓는 거예요. 떡을 진설 상위에다가 떡을 12개를 놓는데 6개씩 6개씩 나요. 왜 12개를 놓을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거는 12개 떡을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누구나가 거기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수가 너무 많아요. 왜?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후손이면 거의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후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2만 명 이렇게도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성막이 굉장히 좁아요. 길이가 한 45m밖에 안 돼요. 그럼 조그만 그 성막들에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24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24개 그룹으로. 그래서 한 그룹이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개 그룹으로 나눠 놓고 그 24개의 그룹이 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대로. 2주 동안만. 그럼 24개 그룹이 되면 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각 자기가 해당된 그 반차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제비를 뽑아요. 자, 우리 반차가 됐는데 이번 누가 들어가죠? 제비를 뽑힌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차가 돼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 자, 그렇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 그것도 딱 그렇게 분향 단에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등대에 불을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떡을 증설 베푸는 요런 일만을 계속 제사장들은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딱 제사장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 7절에 보면은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았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발라요 거기다. 어디다 바르겠어요? 언약궤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속죄소에다 발라요. 자, 언약궤에다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딱 언제 들어가느냐? 딱 대속죄일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예 뭐요? 뭐라고 했죠? 용프로 예 그날 딱 하루만 들어 대속죄일 하루.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먼저 딱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염소의 피를 들고 와서 다시 바르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분향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법궤, 언약궤에도 발라요. 근데 언약궤 위에도 뭐가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언약궤 위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언약궤 위를 덮어놨어요. 거기를 뭐라 하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또는 시은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이런 용어로 쓰는데 그 속죄소에는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속죄소에다가 하나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보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 보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이 겉으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거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사람을 보여주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점이 뭔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걸 누가 보여주냐? 성령이 8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때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에 문제점, 부족한 취약점이, 결점이 뭔가 하는 것을 세 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성막이 세워져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휘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세워져, 성막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이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옛 언약 희생제사 드리고 성전 제사 드릴 때는 성전 휘장이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의 취약점은 우선 제한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도록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구절에 보니까 또 돼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인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지금 여기에 이제 제사를 뭘로 드려라, 짐승 뭘로 드려라 하는데 이런 걸로 예물과 제사를 삼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사람의 양심상 온전케 하지 못하는, 이 제사를,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 짐승의 피나 짐승의 죽음은 아무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으로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의 깨끗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상징이지 결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계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외형적,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우리의 속과 양심을 해결해 준 온전케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절에 나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형식, 육체적인 외적인 규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먹고 마시는 음식 규례, 깨끗하게 믿는 정결, 이런 규례, 이걸로만 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 끝에 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혁한다는 것은 뭐냐?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새로운 언약이 나오고 이것을 폐기하고 완전히 개혁을 하는 그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때 그때까지만 이것이 상징으로 보관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이라, 결코 영원한 제사 방법이고 영원한 예배 방법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비로소 온전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열려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영이 살아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단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은혜스럽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로운 질서인 새 언약이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옛 언약은 폐기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젠 돌판에다 하질 않아요. 이젠 외부적으로 어떻게 기록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이제 예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줬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드리는 이런 의식,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온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거는 뭐냐, 아직도 율법적인 그런 것을 외형적인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외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일정한 어떤 형식이 우리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어요. 헌금위원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한복 입고 가가지고 헌금 받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서 마치 재단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형식이며 예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우리가 있는 이곳에 막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상징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를 가로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없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몸된 제물을 드리고 짐승이 되셨고 자신이 피를 흘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휘장 없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이제 저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목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끌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특별하게 성전에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신다. 왜냐하면 더 이상 휘장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죄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불쌍히 보시면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해두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옛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제사를 드리며 무엇이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이 언약이 만약 완전한 것이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따라해야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폐기된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썼기 때문에 너희가 제물이 되어라. 너희들과 제물이 되고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어라. 너희들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신분, 성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바로 비로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 이런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되었어요.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이 언약의 당사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 계약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도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을 얻게 되는 계약 당사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며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성도 의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온전히 갖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운 것은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늘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에서 구원하시는 아멘.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Yo! 거룩.